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7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운전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비침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주셔서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믿는 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 감옥은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고위 관리 전용 감옥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감옥의 모든 죄수들과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을 보시면은 바로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음료를 책임지는 최고위 관원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혐의로 감옥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진상 조사하는 동안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이들이 들어오자 보디발은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서 섬기게 합니다. 이때는 요셉의 겁탈 미수 혐의가 벗겨졌고, 보디발은 다시 요셉을 신뢰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절, 8절을 보면 어느 날 아침 요셉은 두 관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유를 묻고 그두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고. 오늘날과 달리 당시 사람들은 모든 꿈은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꿈을 통하여 신이 계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두 관원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할수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감옥 안에 있기에 이들에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무언가 말해주는 것 같은데 그 운명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불안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에 신하들의 목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외국인 노예의 미천한 신분이지만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신실한 히브리 사람이었기에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던 거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서부터 11절을 보시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에서 먼저 술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관원장은 포도주를 만드는 전 과정을 술관원장이 일상적으로 관장하는 일을 꿈에서 본 겁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제 3일 후에 당신은 당신의 직위를 회복해서 바로에게 술잔을 드리게 되리이다. 그리고 그에게 호의를 구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6절 이하를 보면 술관원장 꿈의 희망적인 해석을 듣자 이번에는 떡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관원장이 꾼 꿈은 이상한 꿈입니다. 남자가 떡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맨 위에 광주리에 있는 바로가 먹을 각종 음식을 바로가 먹지 않고 새들이 먹은 겁니다. 요셉은 그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지금부터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으리이다. 뜯어 먹으리이다. 20절을 보면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을 맞아 잔치할 때 바로 왕은 신하들 중에서 그두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합니다. 두 사람을 감옥에서 불러와서 숙인 머리를 들게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그대로 술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복직시키고 떡관원장은 나무에 매답니다. 그러나 술관원장은 자신이 복직될 것을 말해준 요셉을 까맣게 잊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짧은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수심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나이까? 요셉은 진실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붙여진 사람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예사로 대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아침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볼때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듯이 그저 How are you? 하고 일상적인 큰 의미 없는 인사를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색이 좋지 않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묻습니다. 왜 얼굴에 그늘이 있느냐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다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교회 식구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사정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또 설령 그들의 사정을 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결과적으로 듣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누가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불리 먹으라 하며 그들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사랑, 사랑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한다가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 위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도 교회 식구들은, 아니 구역 식구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안색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역 인도자라면 구역 식구들의 안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부서장이라면 부서원들의 삶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카카오토크를 통해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차원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돌보는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나이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1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요셉은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사탕발림을 하거나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마음에 없는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얼렁뚱땅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미국에 오래 산 크리스천들, 미국 사람들의 매너리즘이 몸에 배서 허풍이 꽤 셉니다. 정말 잘생기지 않은 사람한테 beautiful, 또 별것도 아닌데 wonderful, 그리고 정말 아름답지도 않은데 gorgeous 하고 얘기합니다. 목사들조차도 진리를 말해주기를 꺼립니다. 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오늘날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부모가 야단쳤는데도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대로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쁜 꿈을 좋게 해석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남의 기분이 상해도, 남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겨도, 내가 불이익을 받아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진리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만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진실을 얘기해 줄때 비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구원받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남의 기분을 좋게 해주느냐 아니냐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 구원받게 하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엄청난 차원이라는 것 기억한다면은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역 식구가 늘 성경 말씀을 자가당착으로 해석하면 사랑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며 붙들면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해도 사랑으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우리 요셉과 같이 첫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진실을 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교훈 8절에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해석했지만은 그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실제로 그 해석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잠언 기자와 같은 충고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난 다음에는 내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데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훈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또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술관원 자에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판 형제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유혹한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언급하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악함을 비난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에게 궁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승진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요셉을 닮아야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딜하실 것을 믿고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 자, 탐내지 않는 자에게 큰 영예를 주십니다. 우리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는 말씀 믿고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기타 교훈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코가 석자이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미니스터를 한 거예요. 우리 운디드 힐러라는 표현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을 힐링한 분인데 치유한 분인데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자신이 운디드 당하심으로써 자신이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남을 힐링하신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쳐다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그랬지만은 거기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기억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미니스터를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 또 작은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고관의 자리는 미끄러운 곳입니다. 언제 왕의 총애를 받다가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왕의 총애를 받으려 하지 말고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크리스천으로 오래 살았는데 장관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가 되기 원하는 큰 포부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 몇달 하다가 그만두는 장관을 하려는 어리석은 포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교훈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라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 바른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모든 공로 주님께 돌리고, 온유하고, 억울한 것을 많이 당하지만, 남 비난하지 않고, 온유하고, 끝까지 어려움을 잘 견딤으로써,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